우리 연속으로 3주째 복음에 관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알고 무엇을 최우선의 일로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최고의 최선의 일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의 생활에서 멀리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급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직업과 사업과 가정과 학업,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두 번째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렇게 또 복음의 전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을 전할 것이냐. 이미 앞선 설교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핵심적으로 전해야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금요 연합교회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성경에 관한 그 주제 아래 그 복음의 핵심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을 전해야 할 핵심 내용 중에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주는 두 가지의 말에 붙인 말이다, 합쳐놓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어요. 자, 무엇과 무엇에 합쳐놓은 말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그 구주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를 합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결국 결과는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그 끝은 영원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정말 죄를 짓고 살아도, 또 아무리 도덕적인 일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다 걷어지고, 죄인의 자녀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모든 신분과 환경이 다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 나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너무 우리가 긴 신앙 고백을 하기보다는 복잡한 신앙 고백을 하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그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누구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두 개 합친 것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오 이제는 사망의 나의 왕노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표류하는 배와 같이 정말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들고 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한 절 정도는 우리들 고백 가운데 저절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먼저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도 특성을 해 주었습니다만 사랑에 관하여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소외된 사람들 특히 힘든 사람들에게 더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오늘 찬양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해야 할 그런 신앙의 덕목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만 있고 사랑만이 영원히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천국에 갔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죠? 천국에 갔는데도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믿음 소망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과 무엇만 하고 살까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히 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사랑은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영원히 지속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요 삶의 덕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제의 원리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것을 전하여도 이 사랑을 빼놓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축제를 벌이고 행사를 벌여도 그 안에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더불어 용서와 화해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울리는 꽹과리는 무엇이냐면 무당들이 무당굿 할 때 그 당시에 이 꽹과리를 쳤대요. 와,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함만 못한 것이라고요. 무엇이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지금이야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때는 과부는요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원래 유대에 살던 과부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과부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그랬죠?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도 찾아가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어떠한 경험과 이기심에 막혀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다. 모든 일 가운데에, 특별히 복음 가운데에 우리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못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 광고 때 그 언급했던 우리 김영걸 목사님이 그 한 1년 동안 안식년을 통해서 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셨는데, 저 밀림지대로 선교를 가셨다는 것이. 그런데 그 간 지역이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니, 산지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고 이런 그 평지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족 간에 원수가 되어서 살상극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살상극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계속 끊이지 않느냐면,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큰 원인이 뭐냐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다 보면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쪽 그 부족에게는 어떠한 그 풍습이 있었냐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만약에 산지 위에 있는 그 어느 한 분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들아, 내가 죽는 것은 저 평지에 살고 있는 김씨가 나를 저주해서 죽는 거야. 자기 마음에 평상시 안 좋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유언을 하고 죽게 돼 있어요. 관습이. 그러면 그날 밤 그 아들과 그 가족들은 칼을 들고 가서 그 김씨를 죽입니다. 인도네시아 김씨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그 평지에 살고 있는 그분은 누구에서 죽은 거예요? 같은 부족 위에서 죽은 거예요? 산지 부족 위에서 죽은 거예요? 산지 부족 위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끊이지 않고 또 원수의 원수가 이어져 내려가고 미움이 싹트고, 그러다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죽을 때마다 저 산지에 있는 아무개가 나를 저주해서 죽는 거야. 그럼 또 올라가서 죽이고 또 내려가서 죽이고, 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죽이지 못하면 그냥 중상자 사상자가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저들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원수까지도 축복하면서 전하는 그 사랑에 관하여 전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산지 어느 한 분이 죽으실 때 이제 유언을 하게 됐어요. 자식들은 죽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아버지를 저주해서 죽게 됐는가 들으려고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누가 저주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랫마을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죽이지 말고 원수되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예수님 사랑 나누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고리가 되어서 그 평지에 있는 부족과 산지에 있는 부족이 서로 화해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김영걸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어요. 복음의 핵심인 사랑,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실천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에 관한 우리의 투자하는 그 면모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잖아, 있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장이 여러 사랑장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자? 서로.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정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생명이요,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 역사하는 영이면서도 우리 안에는 사랑이 하나님과 같이 충만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인재와 강림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우리를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일도 미워하게 만들고, 미워할 일은 더더군다나 미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은 분노를 낳고, 이 결국 이 분노는 죄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울왕은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 미움이 시작이 됐던 것을 압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 아, 그냥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여인들이 막 그냥 기뻐서 춤을 추면서 막 하는데 말이죠. 사울은 몇이고 다윗은 몇이라? 10배나 더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야. 자기가 왕이고 다윗은 자기 부하인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제 얘기를 여러분 잘 유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별것 아닌 것에서 우리 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미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그 요소를 주고 소스를 주고 되새김질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래서 그 미움을 걷잡을 수 없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책략을 오늘날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나뉘고 사회와 사회가 나뉘고 나라와 나라가 나뉘는 그런 일까지도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하나를 붙들면서 스스로 분해하고 연구하고 매달리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시간을 까먹고 말씀 볼 시간을 까먹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까먹게 되면서 그 속에 점점점 자기 자신이 빨려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빨려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피해망상이 그를 덮쳤습니다. 다윗이 저를 죽이고 저들을 멸망시키고 전복시킬 생각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기들은 깡그리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피해망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또 그것을 말리는 자기 아들까지도 좀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그런 분노의 화신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하나로 규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그가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했습니다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태인들을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독일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신교, 부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아주 이상한 플레이를 했어요.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나쁘다. 그러므로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잡아놓았을 때에 차마 그 이 나치나 독일 군인들이 죽이질 못하니까 저들을 씻기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아서 더럽고 냄새나고 사납게 만들어서 마치 짐승처럼 보여서 그래 너희들은 죽어도 싸라는 그런 미움을 증폭시켜서 가스실로 그냥 끌고 들어가게 만들고 그냥 총살과 사살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나치 안에 남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잔인한 일로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특별히 그 여인들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2층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조그만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인제 걸음마를 떼는 애들을 창밖으로 그냥 집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마치 이렇게 충성을 하고 이 몹쓸 유대인들을 이렇게 난 처단했다라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미움을 통해서.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살은 비누로 만들고 뼈는 비료로 만드는 그런 일을 자행하겠습니까? 어디 멀쩡한 사람이 그런 일을 자행했겠습니까? 마치 전범들을 잡아놓고 그 재판소에서 사람들이 보고는 놀랬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착하게 생기고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어요. 무참하게 학살을 했어요. 여인들은 아이들을 창밖으로 집어던져서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사단은 히틀러의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 쓸 수 있도록 넣어줘서 히틀러는 그 미움을 독일 민족에게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도록 만드는 광란의 나라를 만든 것이에요. 독일은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살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이 사랑에 관하여 우리는 더욱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그런 현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보시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과 행실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우리는 당장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내 심령 속에 사랑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없고 오히려 믿음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들은 계속 사망의 왕로를 타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곧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성경을 백독을 통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사랑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내 같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의 일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며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 내 심령 안에 사랑이 살아 역사하느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느냐. 내게 수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수많은 세월을 기도해왔고 헌신해왔고 직분 생활을 해왔고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알아도 오늘 내 심령 속에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또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이르며 영생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이 복음을 전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까? 교회 문전이 다를 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죽기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요 뭐든지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는요 얼굴이 발그레 하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끝난 것으로 알고는 두려움에 떨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모르고 그냥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권세가 있고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막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에 쫓겨서 엠마오로 내려가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이지. 그런데 그때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주님, 나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영접하고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달아나고 오히려 얼굴이 열정이 차올라서 붉게 달아올랐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흠뻑히 전하, 축처지고 채워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쏟아붓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치고 쓰라린 인생이 아니라 열정이 넘치고 힘이 나고 소망이 넘, 얼굴이 발그레하니 그런 기쁨과 소망에 찬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사랑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의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환경과 시험과 눌림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이 되며 열매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마태복음 28장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자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명한 사실 앞에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급하게 명하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그 어떤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음과 동시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가운데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히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서치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 아름다운 사실이 전해지는 사람들마다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가장 미워하십니까? 그 미움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것이 아니오 사단이 준 것으로서 그 미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미움은 자라 분노가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독일같이 한 나라가 그렇게 살극을 벌이는 상황, 사흘과 같이 위대한 왕이 추한 왕으로 전락하는 그 중심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게 되어집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이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복음의 전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겉으로만 멋있게 문구 좋게 표가 좋게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치고 방법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행사를 벌여도 하나님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아무리 찢어지는 목소리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대굴대굴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 안에 언제부터가 있는 독보성 같은 믿음을 주의 힘을 빌어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자가 여러분에게 용서함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 많이 들어온 사실이지만 바로 이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깊게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명을 주셨사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과 어떤 물질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전제되었을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전하며 그 사실이 믿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 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사단이 심어놓은 이 믿음의 씨앗들이 속히 속가져 멀리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속성들이 미움의 기질들이 온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병들게 만들며 미워하는 습관과 미워하는 기질과 미워하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사단의 유혹 속에서 그 괴계 속에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해의 전령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용서하고 주님처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연륜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전하라 하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 사랑을 어찌 알고 깨닫고 전할 수 있겠나이까.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자주 많이 만나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